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모양이 나오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제 결과로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소 수동적인 면모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사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주의 부르심이란 이들의 인생에 어떤 길을 열어놓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신자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신자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가? 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삶이란 그 전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될 터인데 여기 창세기 12장이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 그 전 11장까지의 사람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들려오는 첫 번째 목소리는 12장 1절에 보시듯 떠나라, 떠나서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되었죠.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겠죠. 자, 신자들도 주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죄된 본성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하지 않은 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렇게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것을 요구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이제 내가 어딘가를 떠나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어디 이사 가시라는 말씀이실까? 꼭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 말씀은 때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400년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여기 있지 못하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이제 이 나라가 망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는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질 지경인데 땅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떠난다는 것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여행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떠나고 싶을 때 멈춰서라라는 방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낄 만한 때에 마치 미래가 가득한 것처럼 무언가 오늘을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달리 주어지기도 하죠. 이와 같이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어느 때에나 주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판단하고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와 달리 그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명령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그 뜻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다를지라도 주의 명령 앞에 인생을 거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2절과 3절에 여러 복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세어보면 이제 7가지죠. 자, 7가지란 말은 그 성경에서는 그 완전의 숫자로 상징되는 말이니까 7가지의 복이 주어졌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완전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어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것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복을 받긴 했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떠나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얘기하죠.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오래 살긴 했지만 중년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돈되고 이제 자리 잡고 정착할 나이에 지금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는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민 가듯 이제 못 돌아올 길인 것처럼 모두 정리하여 떠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 앞에 보인 아브라함의 순종은 위대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인생이 우리보다 쉬웠을 리 없고 단순했을 리가 없죠.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결정들도 이 결정으로 어떤 일이 그릇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니 그의 순종은 아주 각별한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 12장부터 이어지는 아주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는 여러 오르내림도 있고 외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만 주의 떠나라 하는 명령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어울릴 만한 그런 순종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도 그처럼 주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서 떠나왔거나 그리고 버티고 있거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께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과감한 순종은 어떤 일을 가져왔는가, 무슨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 5절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로 가기로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죠. 출발지는 일단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육로로 한 8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지금 움직여 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죠.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을 지나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세겜 땅은 가나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그 영역을 생각해 보면 북쪽에서 대략 가나안 남부까지 전체 길이 중에 3분의 1쯤 내려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계속 그 아브라함은 밑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6절의 내용이 그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왜 그는 도착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을까? 그것은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이어서 왔는데 와보니 땅이 비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을 해서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에 이르렀더니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라는 말 앞에 그 이제 여기 접속사 또는 부사 같은 말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6절과 이어서 읽어보면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로 그 땅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당황하였지. 하지만 이 땅 너에게 약속한 땅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답이 됐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께서 땅도 약속을 하셨죠.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셈인데 지금 이제 와서 도착해 놓고 보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저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할지 얘기 안 하시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기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잘 제대로 와 있는 거 맞다.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여기가 맞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달게 받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듯 그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저 받아들입니다. 저 여기 와서 아주 낯선 곳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럼 거기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8절에 보면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제 세겜에서 대략 40km쯤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세겜에서도 그가 정착할 만한 여지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 없어서 다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도 알게 나는 여호와 믿는 사람이다라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고 자꾸 또 내려갑니다.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말씀도 없고 땅에 들어와 있긴 한데 어디 머물지는 분명하지 않은 채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니 남방까지 가죠. 남방은 네게브라는 그 가나안 남쪽 지역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다 관통하도록 머물 곳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사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급기야는 기근까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중년에 이른 아브라함이 전부 정리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 와 있는데 오기는 왔는데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살 곳도 없고 주께서 맞다고는 하시지만 어디 머물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게 사람이 살 곳이 맞는가 하는 이제 기근을 맞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께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는 길은 그리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처럼 순적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은 쉽게 쓸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은 모두 이미 주인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디도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이것이 주께 약속받은 땅인데 계속 지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주께서 주신 약속이 맞는데 계속 내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도 손에 잡히지 못하고 다 내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아브라함으로서는 답답해 보이는 것이 성경이 물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긴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떠나기 전만큼 자세하게도 얘기 안 해주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근에 이르도록 가나안을 내내 지나가도록 주께서는 더 자세히 무언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소망할 바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나오는 것이죠. 뒤에 12장 이후를 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100년 정도 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은 손에 꼽습니다. 나머지는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주의 침묵을 경험하며 지내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와 있긴 한데 순종하며 살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길로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따로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인생이 불신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이 맞는데 내 모습을 보면 또 돌아보면 과연 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무언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조짐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도 잘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 믿음을 지킬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래도 상황이 어떻든 버틸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런 작은 소원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은 형편을 지금 아브라함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답답함이 정도를 넘어간다 싶을 때에는 주님께 무언가 우리의 요구를 하고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강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는 무언가 답을 주셔야 합니다. 또는 제가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께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음에도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여러 가지 곤경을 겪으면서 그 일을 계속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이런 형편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갔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읽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표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만둘까, 되돌이킬까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라는 갈 수 없는 땅인 것처럼 북쪽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신자의 삶이란, 신자의 오늘의 삶이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은 주께서 별로 확인해 주시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던져져 있는 삶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처분에 맡기고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결정할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10절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는 이 형편 앞에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하죠. 자,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 그리고 아무데도 정착할 자리가 없는 이 형편 앞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돌아갈 수도 있었고 또는 머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물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질 않은 걸 보면 그에게 1절에 주어졌던 주의 말씀,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머물까에 있어서는 아직 아브라함은 잘 확신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언가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으로 갈 결정이었죠. 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일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빵 바구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가 그 갈만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 가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사라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죠. 사실 이제 이복 누이니까 뭐 누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굽에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 아내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테니 아내가 아니라고 합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례는 그 애굽 왕궁으로 끌려가고 그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후대를 받죠. 넉넉한 환대를 받아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근 때문에 죽지 못해서 간신히 피난 간 곳인데 아브라함의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인지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리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잘 선택한 것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삶은 펴진 것 같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죠. 근데 아내를 잃은 것은 그저 그 남편이 혼자 되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자식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자식을 못 낳죠.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약속의 방편을,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단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심초사하며 그 이 기근 상황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고 또 살해도 목숨을 걸고 무언가 이제 이 형편을 타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지금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지금 가버리는 셈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죠. 가나안에서도 살 수 없었던 힘으로 주위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그 일개 한 부족 장이 아주 적은 무리의 그 족장이 큰 왕국 바로에게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그 이후의 일과 그 이제 결과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약속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기근이 있도록 별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개입을 하시죠. 바로의 왕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막 찾아봤던 것 같죠, 바로가. 그랬더니 18절, 19절에 이제 그 이유를 찾았더니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누이라고 소개됐던 이 사례를 불러온 것과 이 일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결정을 했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그 결정을 주께서 이제 돌이키시죠. 아내도 돌아오고 재산도 유지하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마음대로여도 나가는 것은 자유롭지 못했을 텐데 지금 아주 그 자유롭게 애굽 바깥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또 삶의 한 면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을 하며 걸어갈 때 주의 침묵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일단 걷기 시작하자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는 물론 기도하며 잘 선택해야 되겠죠. 주의 약속에 힘입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돌아가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주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은 어떠할지 아직 아브라함이 다 이 여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서는 이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간 것이었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후의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시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 인격으로 대하고 싶어 하시죠. 인격의 중요한 특징이 자유이고 자유는 결정을 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답게 사는 일인데 그 일은 여기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에 선택을 하는 일로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해보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어리석은 선택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선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볼 때 잘 못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순간의 선택으로 내 인생은 망치게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주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응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서 보듯 그가 부족한 선택 또는 결론적으로 틀린 선택을 했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다시 되돌이켜 놓으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선택으로 상황을 어그러뜨릴 때에도 주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그런 비장함과 또는 처절함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야 할까를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그 일로 그 선택의 결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피해지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이상스러운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 창세기 12장은 과연 주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에 대한 커다란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신자의 삶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의 뜻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걷기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온 그 길은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오며 시작된 길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에게 익숙한 판단과 결정과는 다른 주의 판단 앞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우리의 뜻처럼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익숙하지 않은 주님의 처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침묵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분만은 아니시죠.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주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견디며 약속의 땅에서 지금 서성이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는 우리 뜻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때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확인하는 것이죠. 내 주위의 일이 내 마음에 응답이 되게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게 하는 근거는 주께서 주신 약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셋방살이 하듯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거주지로 옮기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가 발을 벗고 살 수 있는 땅을 집을 얻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에 와 있는가로 인생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 주의 처분에 맡겨 사는 삶은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그저 흘러만 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의 처분 속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거기서도 계속되기 때문이죠. 많은 문제에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상황은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죠. 이 결정을 주께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주신 형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일견 보기에는 신앙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주께 다시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기근 앞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잘못 결정을 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결정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우리의 잘못됨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신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답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살지만 이 일은 주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주께서 개입하셔서 늘 선한 결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취소할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라면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식의 결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결정은 모두 주께서 선용하실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있으면 있지 않으면 더 좋을 그런 짐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오늘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응답할 시간으로 오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주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결정을 우리는 당당히 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잘못되지만 주께서 그 일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앞에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개입하시고 결국은 주께서 약속하신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그 인도는 우리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인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의 방식에 우리를 맡기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맡겨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에 주님을 묶어두고 싶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을 주님께 넘겨버리고 싶을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와는 달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야 비로소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보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시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자신의 인격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가시며 주시는 삶이죠. 그러니 오늘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책임지는 분이 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넉넉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저희가 배워 알고 있지만 주의 인도는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달라서 우리를 불안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원래 걸어가는 길의 특징임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주 앞에 주께서 시작하신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 삶의 열매가 더 많아지는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